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구속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다 도장을 찍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계명과 우리 마음이 일치된 생애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의 겉으로 나타난 표상이죠. 그래서 인입니다. 인입니다. 세상에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고,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저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차고 있던 이 레펠 마이크로폰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오늘은 좀 들고 이 마이크로폰을 좀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카나다에 있는 칼가리와 토론토에 가서 집회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참 정말 뜨거운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제 마음 가운데 감격했으며,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한 영하 30도, 40도,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50도, 60도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시카고 살 때 조금 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식일 날 일어나 보니까 뭐 이거는 얼어도 보통 온 게 아니야. 너무 추워서. 여러분, 시카고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그 이제 미시간 호수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또 이제 거기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안식일 날 이제 나가서 이제 목사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발동을 하니까 발동이 안 걸려요. 너무 추워서 배터리가 얼어버렸어요. 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배터리 안에 배터리가 얼어버린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발동이 뭐 기별도 안 가요. 그래서 뭐 거의 지나가는 어떤 큰 좀 이 픽업트 큰 걸 불러가지고 좀 부탁을 해서 그냥 여러 번 그렇게 충전을 시키고 애를 써서 겨우 발동을 걸고 갔더니 저와 포함해서 세 가정이 교회 와 있더라고요. 안식일 아침에. 그렇게 추운 경험도 해봤지만은 그 칼가리가 굉장히 추운데, 근데 재밌는 것은 칼가리는 이 습도가 없습니다. 드라이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추위를 좀 덜 느낍니다. 습도가 없는 곳이에요. 참 이상해요. 근데 거기는 이 도시에는 별로 눈이 안 오고, 여러분 칼가리는 옛날에 동계 올림픽을 했던 곳이 아닙니까? 산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저쪽에서 이제 태평양에서 불어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눈을 뿌린대요. 그래서 거기는 습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번 나갔을 때 영하 17도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봄 날씨라고, 그 정도는 봄 날씨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람 부는데 아주 시원하다고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그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추위에 견딘 사람들은 그 추위에 익숙하죠. 우리는 너무 뜨거운 여름에서 반바지만 입고 러닝 샷스만 입고 산 정도의 그런 식의 상징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겨울을 위해서 좀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과 큰 소리 외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라보니아 교인들에게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화면 통해서 보신 분들 가운데 재림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떤 때는 충격을 받는 것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리고 예언의 신적으로 설명한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저한테 질문할 때 보면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기초적인 얘기라도.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의 신을 그저 읽어드리면서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며 이것이 큰 소리 외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현대 기별은, 이것은 present truth죠. 현재 기별, 현대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의 기별인데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대 기별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현대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맞는 현대 기별로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과 내 성품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현대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현대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입니다.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 그 당시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당시에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당시마다 특별한 현대 기별을 주님께서 주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현대 기별이 있습니다. 대쟁투 143페이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왜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환영받느냐 하면 현대 기별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별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오늘날에도 루터 시대에 있던 그 기별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안에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현대 기비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 투쟁이 앞으로도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이 받던 핍박보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 더 크단 말입니다. 옛날 노아가 받던 조롱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조롱이 더 크단 말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보다 우리가 받을 어려움이 더 크단 말입니다. 옛날 엘리야가 받은 그 수모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모가 더 크단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63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현대 진리다. Present truth. 현대 진리. 이것이 필요해요.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하는 그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곧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거기 맞춰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끝마치는 때 살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짐승의 표의 환란과 이룰 휘엄령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현대 기별은 무엇입니까? 예?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기별은 이 세상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기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죠?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엉뚱한 설교들을 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재림교에서 저 가르치는 요즘에 그 과정책 참 좋죠? 제가 여러분 지금 몇 과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2과 3과 하실 차례입니까? 이번에 안식일에 3과 하실 차례죠. 저는 벌써 6과째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5과 6과 가시면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안식일 교회가 아직 이게 안식일 교회가 바벨론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식일 교회가 배도했어요. 진리에서 많이 떠났어요. 또 오류를 가르치고 신신학을 가르쳐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재림교회가 아직도 진리를 믿고 있어요. 재림교회에 아직까지 진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과정 공부 5과 6과를 제가 이제 준비해서 녹화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아, 그래도 이렇게 예언의 신을 믿고 이것이 선지자의 기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최선 다하고 애를 쓴 이런 과정 공부가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땐 제가 과정 공부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착잡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 정도를 가지고 가르치나? 재림교인에게 어떤 것도 엉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볼때참 마음이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과정처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조금 읽다가 여러분 교사들이 무슨 얘기 합니까? 전혀 딴 얘기 잔뜩 해버리죠. 그렇죠? 여기에 정말 이 시대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지 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왜? 교회 성장이 중요하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 주야와, 여러분 2300 주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무엇의 정결입니까? 성소의 정결입니다. 그러면 저2300 주야 예언이 우리에게 지목해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치성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도말의 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실망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아, 재림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Manuscript Release, Volume 1. Manuscript 원고, 모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Manuscript Release, Volume 1, 57페이지와 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써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죠?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기별과 둘째 기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 말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기별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기별인데, 이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모든 각 개인이 테스트 받고 그 개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외치는데,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이 임해서 외치는 것을 큰 소리 외침이라고 하는데,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잠깐 있을 텐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할 것입니까? 자, 그 어느 정도 큰 소리 외침이 있을 것인가? 그제 기간을 제가 대략 좀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세상에 마지막 큰 핍박이 오고 세상이 끝날 것인데, 그러므로 이세 천사 기별과 큰 소리 외침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용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은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기별이야말로 현대 진리다. 아, 이해하시겠죠? 노아 때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 있었습니다. 말틴 루터 때 있었습니다. 1844년도 재림운동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용하고 있는 완결판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별은 그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 끝이 올라. 그러므로 사실은 그냥 전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편지 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늦음이 성령 밖에서 준비되고 성령의 인침 받지 않으면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별은 너무나 크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현대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복음 전파될 때 오순절의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을 지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대관식하시면서 중보자 되셨을 때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임명 받으실 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상징해서 이 땅은 어떻게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졌죠. 그 성령의 인증 받은 다음에 나가서 그들이 정말 증인들 되었습니다. 그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와 259페이지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화이프에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세 천사 기별은 우리가 전할 때그 순서에 따라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오류를 지목해야 합니다. 교황권의 오류를 폭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큰 희생이 치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 날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인 이 시대 사회는 이 시대 사람들을 파스터할 그 운명의 기별 그것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혼잡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면서 말이죠. 한 가지, 저는 이 전도 목사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특별히 깨달은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따는 것은 우리가 씨를 심고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다한 다음에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어떤 월간지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DVD를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다 익혀 오시다가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막대기로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는 익은 것을 따야지 익지 않은 것을 따면 꺾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 한번 따보십시오. 참, 그 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가지가 꺾어져도 그 열매가 안 내려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돼서 진리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에게 진리가 통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따보십시오. 되나?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전도 목사로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었고 그것이 이 전도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이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어떤 땐 하나님도 일을 못하시죠. 그렇죠? 저는 요즘에 목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는 옛날에 말이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같이 기도도 해주고 애를 썼는데 요즘엔 제 마음이 편안해요. 차분하고 제 마음이 냉담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정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못하셔.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익은 열매 앞에 가서 어떻게 따려고 조금 건드리고 손을 벌리면 그냥 톡 떨어져요. 얼마나 쉬운지. 그렇죠? 그러면 새 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이 현대 기별을 줄 때에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그 영혼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알곡인지 축적인지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안 받는다? 당신 축적이야. 당신 이제 멸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아직까지 향로를 들고 중보 기도하실 때까지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저 영혼은 이제 도무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영혼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컨디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셋째 천세계를 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렇게 그걸 받아서 일할 환경의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이해 준비가 아직 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죠. 여러분 추수꾼은 그 밭에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도 어떤 땐 어떤 영혼들 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려법문 기별 3권 4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몇 무리를요? 한 무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요, 한 무리를 양육하고 있어요. 저는 봅니다. 전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추수꾼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돼 가고 영그러 가고 진리를 너무 사모하고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직원들에게 제가 지구에서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상대 누군가? 기도원의 300명 같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기도원의 3,000명, 300명 말고 3,000명. 우리의 타겟 그룹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의와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우리의 목표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사업 마치는 첩경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물론 우리의 착자와 우리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확신시키고 예수께 나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로 성화되고 늦음이 성령 밖에서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13억 5천만의 중국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스스로 잠깐 시간 내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가장 첩경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선자와 왕 71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계획이 오늘날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사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물이 교회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당신께 제때의 실과를 충실히 바침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곧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 유대인들이 못했으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주셨어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타락하자 광야교회 주셨어요. 광야교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주셨어요. 종교개혁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재림운동교회 주셨어요. 나중에 거기에서 재림교회까지 넘어왔어요. 재림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11시 일꾼들을 1시간 남았을 때 보내서 추수하는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아, 다른 농부에게 그 사업을 마치도록 세를 줄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참된 대표자들을 갖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엘리야도 말이죠.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바락에 물을 끓 자는 7,000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모든 시대마다 현대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던져주고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한 번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넘버되고 그렇죠? 숫자가 세어지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사업을 끝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휘장 뒤에서 다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에겐 깜깜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아직까지 진리가 세천사 기별이 가지 않은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천지백가인데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한참 더 있어 오십니다. 그 사람은 예언의 신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화이프인 당시에 선교사의 숫자가 오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나라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현대 진리를 받은 사람들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재림교회 숫자와 재림교인들 숫자가 훨씬 적었지만 이 화이프께서는 항상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고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늦은 비 성령과 큰 소리 외침이 올 것을 그는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의 토대하에서 그런 선포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14절 15절 보시면 어떤 말씀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입맞은 사이에 수를 들이니 그죠? 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수를 셉니다. 주의 종들의 숫자를 주께 세시고 그 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숫자입니다. 그렇죠? 수를 주께서 계수하십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숫자가 차는데 어떤 사람들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승천할 자들에 대한 숫자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대원들, 주님의 보좌 주위에 영원히 살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14만 4천의 숫자를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영원한 복음이죠. 참된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굽니까? 제사장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이 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언약된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과 내 규례와 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언약 맺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들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빛과 진리로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의로운 재물을 만들어서 주 앞에 바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입술에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배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카누도 있고 몇 사람이 타고 가는 돛단배도 있고 수백 명이 타고 가는 큰 배도 있고 수천 명이 타는 큰 상선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연탄 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력을 통해서 배가 가죠. 그렇죠? 차콜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일해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배 전체가 무엇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든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 보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행정하는 은사도 있고 그게 다 이루어져서 연합해야지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 되죠. 미니스트리가 되죠. 그렇죠? 어떤 데 내가 나가서 영혼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설교하고 침례주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선교사 일을 안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더라. 여러분 레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그저 이 나무를 태운 재만 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솔직히 가서 찬송만 레위인 가운데 찬송대 찬송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촛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내가 하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봅시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과 큰 소리 외침인데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화이핑에서 말씀하기를 새 천사의 기별은 순서대로 가르칠 것이라 했어요. 순서대로 전할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퀄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지어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매일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진리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왔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나의 변화된 생애와 거룩한 생애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복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바벨론 교회에선 언급하지 아니하고 많은 재림교회에서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어떻게 안식일 준수가 나오죠? 그렇죠? 안식일 준수가 나오면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는 심판의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 조사 심판, 마지막 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 복음은 타협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둘째 천사의 기별,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9페이지 말씀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교회들에 가서 그 붕괴를 선포하며 제가 다니면서 그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가서 얘기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텐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새 천사 기별은 그건 감히 못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보다 더 하죠. 넷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교회들에 가서 그 붕괴를 선포하며 백성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었다. 이 동일한 기별이 재차 선포될 것이다. 자, 보세요. 재차 선포될 것이다 하고 인용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 또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슨 외침? 큰 소리. 이게 큰 소리 외침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큰 소리 외침은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에서 의롭게 되는 경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바로 순서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쳐준 다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일한 기별이 재차 선포되는데 나오라는 기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제7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침례받고 재림교인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개종했거나 침례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십자가의 복음 말고 영원한 복음, 지성소의 정결을 이해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순전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 말입니다. 거룩해지는 복음. 그렇죠? 이제 그런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이 기별이 나중에 큰 소리 외침이라고 설명을 여기 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주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짐승의 표가 오기 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안식의 경험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안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거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순종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평안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 평안이죠. 그러므로 그 뒤에는 말씀 좀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 또 하나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무슨 믿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말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진리가 내 진리고 주님 아버지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굴복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하기를 그러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굴복한 것처럼 굴복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한없는 성령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인들이 즉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테스트 당하고 그만 운명이 결정짓는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 예수님 생애 가운데 있던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습니까? 그게 늦음이 성령입니다. 그게. 그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의 그 마음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늦음이를 받는 태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사실은 이 12절에 있는 것을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처음에 한동안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가려법은 기별 1권 372페이지 우리 사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복음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오세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복음으로 주 앞에 굴복된 자, 복음으로 성령 받은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명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체고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은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의의는 무엇입니까? 옳게 행하는 것이에요. 의의는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의의는 거룩한 것이요. 그러면 의의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게 의요. 옳은 의자니까. Righteousness, 옳으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인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오는 그 사랑의 광선의 빛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내가 계속 나가면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께서 점점 커지는 경험을 하죠. 그게 성화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실 때 한량 없이 성령을 보실 겁니다. 그것이 늦은 비고 그 늦은 비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라는 주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참으로 거듭나고 성화된 자들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만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힘이 수반되기 때문에 늦음이 성령을 받을 태도와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단코 큰 소리 외침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나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아,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와서 몇 마디 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굴복하고 저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룩해지고 이런 역사가 매일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역사, 우리 생애 가운데 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더 커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보세요.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무슨 영향력? 돈 버는 거요?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뭐 인기 얻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향력이 커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미니스트리에서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 소원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진리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가서 어떻게 큰 소리 외침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게 큰 소리 외침인데 무엇이에요 그게? 예? 짐승의 비표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무나 굴복되고 그렇죠? 계명을 지킨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런 명령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생애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왜?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핍박이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큰 소리 외침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정도 돼서 가지고 앞으로 큰 소리 외침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린 이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그런 경지와 영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요, 요즘에 오는 제가 경제 위기를 보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왜 잘 됐는지 아세요? 몽땅 우리 망하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망해버리니까 잘 됐죠. 그렇죠? 누군 잘 되고 누군 못 되고 그러면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한꺼번에 뭐 쫄딱 다 망해버리니까 뭐 해? 그때부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을 달라고. 난 그거 좋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우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네? 그때 가서 우리 모든 주의 집중을 뭐예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키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 다 쏟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야지.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주님께서 안 주시고 배겨요. 그때 우리 속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너무나 다른데 쓸데없는 일에 어떤 데는 불필요한데 시간과 정력을 바치니까 영적인 스태미나가 없어요. 기도할 스태미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까요? 새롭게 함을 받읍시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사고 방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 우리의 응어리진 것들 이거 새로워져야 돼. 우리 새로워져야 돼. 하늘로부터 새롭게 함이 와야 돼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우리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밤중 소리의 재연보세요 이제. 자, 큰 소리의 침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 기간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277페이지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큰 소리의 침이죠? 넷째 천사 기별이죠? 요한계시록 18장 얘기죠? 이 얘기를 계시 가운데 듣는데 화이핑에서 그것을 그 우리가 앞으로 큰 소리 외치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본 다음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1844년도에 밤중 소리 운동이 있었어요. 재림 운동 가운데 밤중 소리가 있었어요. 그 밤중 소리가 왔을 때 신랑이 온다 하는 게 밤중 소리 아니에요.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그게 왔을 때 갑자기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비록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들이 큰 실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런 큰 외침을 한번 했어요. 그 당시에 재림운동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외칠 때도 마치 밤중 소리의 힘이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 같았다라고 계시 가운데 보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그런데 보세요. 밤중 계속합니다. 계속. 밤중 소리는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쳤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누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여기 보세요.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밤중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밤중 소리라는 것은 1844년 봄부터 1844년 가을까지 약 5개월 동안 계속됐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언을 풀면서 2300주야 예언을 풀면서 1844년 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한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들이 실제로 당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한 5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닥사사 왕 7년에 봄에 떠났지만 그들이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는 사실은 그해 똑같은 아닥사사 왕 7년이었지만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844년도에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만히 연구하고 풀다가 아, 이것이 봄이 아니고 가을이다. 그렇지. 그걸 이해하게 됐고 나중에 크레일이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유대력 달력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아, 그 1844년도 그 해에 대속죄일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들이 열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와 외친 것이 밤중소에서 신랑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 그들이 낙심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서 외치는 밤중소였었는데 그 밤중소리는 그 당시에 한 5개월 동안 외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외치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정투 399페이지 보세요.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은 전혀 아니었다. 재림운동 말이죠.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광신적인 떠들고 말이죠. 막 열광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었어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흐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대쟁투 400페이지 보면 밀러는 윌리엄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언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소리칠 것이요. 그때까지 남겨두고 그 전에 뭐예요?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지했어요. 엄숙했어요.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인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재림운동 당시에 그들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선지한 다음에, 늦은 비가 온 다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십시다. 교회증언 5권 80페이지에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고, 참 답답하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그들의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성실한 목사들이 없는 곳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재림교회에서 기별이 낙추되고 타협됐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곧바른 증언을 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적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의를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고 참된, 이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하여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주 앞에 매일 나가서 탄원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준비시킬 것이고 성령으로 매일 그들을 성장케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히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 두려워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 없이 타협된 복음과 오류 밑에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 마음은 순수하고 의도는 좋은데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할수 없사오나, 주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이해한 것처럼 그런 약속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그러한 주의 추수꾼들과 주의 남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 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로서부터 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며 저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고양하게 씻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굴복이 우리 속에 굴복이 되며 주님의 헌신과 생애가 저희 생애 될 때까지 저희 속에서 쉬지 마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곧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404-1004-10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